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 안건에 대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9시 27분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17분부터 국회 본회의 표결이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법야권 의원 192명 전원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명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농도에 근접한 수준까지 급격히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일 바레인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현재보다 7-8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90% 농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란의 핵역량 강화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AEA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포르도 핵시설에서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60% 농축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한 달에 34kg 이상의 6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란은 또 나탄즈 핵시설에서도 60% 농축을 진행 중이며 IAEA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대한 국제 사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핵물질의 전용이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에 강화된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무기급 우라늄 생산과 핵물질 전용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군사 정부가 6일 아폴리나 나이레 조아킴 키엘렘 대 탐벨라 총리를 해임하고 정부를 해산했습니다. 이브라임 트라오레 부르키나파소 군사 정부 지도자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새 정부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해산된 정부 당국자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만 해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2022년 9월 8개월 전 군사 반란을 일으켜 로치 마르크 카보레 대통령을 축출한 폴 앙리 산다오고 다미바 중령을 또 다른 쿠데타로 몰아내며 군사 정부가 권력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무장 세력들이 정부군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난민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장 세력과 정부군은 모두 서로에게 민간인 피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루마니아 헌재는 6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위한 새로운 일정과 날짜를 지정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대선 결선 투표는 취소됐으며 결선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무소속 극우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와 중도 우파 야당인 루마니아 구국연합의 엘레나 라스코니 대표가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조상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플로리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마이애미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더불어 만나게 될 이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알아볼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코랄빛 바다와 야자수가 펼쳐진 이곳은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사시사철 한여름처럼 뜨거운 플로리다에서는 어떤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을까요? 해변을 바라보며 즐기는 아침 요가, 매년 이맘때 열리는 아트 페스티벌 및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를 제가 직접 가서 즐겨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떠나서 어떤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이곳은 사시사철 따뜻한 덕에 선샤인주로 불리는 플로리다 남부 끝 마이애미입니다. 마법의 도시로 불리는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이런 규모와 열대기후의 날씨 덕에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어요. 마이애미 다운타운에 가면 300개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펼쳐지는데요. 마이애미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초고층 건물 외에도 각종 문화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변을 즐길 수 있는데요. 보아하니 모두 해변 가까이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멕시코 만류 덕분에 마이애미 기온은 항상 온화하고 따라서 1년 내내 야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요. 또 조용히 휴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안가 인근에는 산책로, 상점, 식당과 오락시설 등이 즐비한 공원도 여럿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실로 최상의 날씨를 즐기며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점과 식당, 클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며 도시는 점차 잠에서 깨어납니다. 심야 주점들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지상 최고의 파티로 유혹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떠나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사랑받는 사우스비치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도처에서 여행, 운동, 휴식 및 놀거리를 찾아 이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잠시 숨을 돌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Namaste. My name is Sujal Sudarshan Himat Vitalbhai Patel and we are here in Miami Beach.
Namaste. 제 이름은 수잘 수다르샨 파텔입니다. 저는 이곳 마이애미 비치에 스카이라이트 요가의 창시자이고 서드 스트리트 비치 요가에서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전 마이애미를 사랑합니다. 인도의 제 고향과 기후도 상당히 비슷해요. 마이애미의 열대 분위기가 특히 마음에 들어요. 이곳은 따뜻한 남대서양과 맞붙어 있어서 일출이든 일몰이든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사우스비치 전역이 마치 살아있는 엽서 같았습니다.
1년 365일 내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요가 수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걸어오거나 자전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마이애미에 여행을 왔다가 요가로 검색한 뒤에 저희 서드 스트리트 비치 요가를 찾아오시기도 하죠. 아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마이애미적인 요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요가인들도 만날 수 있죠. 새로운 요가 강사와 다른 요가인들을 만나면 더 깊은 요가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눈부신 해안과 청아한 날씨의 사우스 비치는 매트를 가져와 요가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Classical yoga doesn't teach you about alignment. What is taught is you step your foot back and you.
전통적인 요가는 따로 자세 교정을 알려주진 않아요. 다리 하나를 뒤로 최대한 뻗으면 이미 올바른 자세가 된 거예요. 땅과 자연 요소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그 에너지를 척추 밑에 집중시키세요. 그 다음 휘감긴 뱀 형태의 쿤달리니 에너지를 수심나 나디를 통해 척추 위로 보냅니다. 그럼 전사 자세를 가르쳐드릴게요. 이런 배경 스토리가 있어요. 시바는 히말라야에서 사티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수잘은 제게 요가의 기본 자세 몇 가지가 생겨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해안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이완되는 제 신체 근육의 느낌에 바쁜 일상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가 정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Yoga is a way of connecting with yourself. We suffer.
요가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오인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무지와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뿐입니다. 요가는 그러한 지식을 제공하죠. 요가는 행동 규범을 알려주진 않아요. 요가는 생활 방식이죠. 정신적인 억압, 스트레스, 집착 등을 벗어난 삶을 살고 싶다면 요가는 그런 것과 작별하라고 말하지만 결국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마이애미의 따뜻한 날씨와 예술 문화 덕에 매년 전 세계에서 예술가가 모인다고 하기에 코코넛 그로브 아트 페스티벌을 둘러봤습니다.
There's been an explosion of art and art culture. All of Miami, South Florida.
예술계와 예술 문화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남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전역에서 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죠. 이곳엔 해안가도 있고 날씨도 정말 좋고 뛰어난 예술 문화도 있고 훌륭한 음악도 있어요. 미국 전역의 허브와도 같은 곳입니다. 모든 이들이 와서 따뜻한 기후와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예술과 문화에 푹 빠져들죠.
50년 전에 시작된 코코넛 그로브 아트 페스티벌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야외 예술 축제 중 하나입니다.
Miami, South Florida is full of art festivals. We have a lot of art festivals because of the weather. And because
남부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페스티벌로 가득해요. 날씨뿐 아니라 이 지역의 예술적 분위기 때문에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죠. 주로 공예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순수 예술에도 관심이 많답니다. 모조품은 허용하지 않아요. 오리지널 예술품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최고의 작품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과 해외 8개 나라에서 1,2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지원을 해요. 우리 페스티벌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어떤 분야든 개성 넘치는 작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 유리공예품이 최고인데요. 뛰어난 유리공예 아티스트들이 많이 와요. 열대 기후 때문에 마이애미는 유리불기를 가르치는 코스나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곳에 오면 마이애미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들의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릴리아와 멋진 유리공예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유리공예를 만든 예술가를 찾아갔습니다.
And glass is like the best medium.
유리는 색깔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도구예요. 유리의 색깔은 정말 아름답죠. 색깔과 빛이 조화를 이루니까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죠. 보시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유리가 있답니다. 전 사람들에게 제 작품을 선보이는 걸 좋아해요.
Just once a year for the show, if I can get into the show, it's a wonderful.
저는 이곳 마이애미에는 쇼에 참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날씨도 마음에 들고 야자수와 꽃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 쇼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의 분위기가 참 좋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고요. 음식도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죠.
유리공예 관람 후 예술가에게 추천받은 음식을 먹어보려 찾아다녔습니다.
아, 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시푸드 플래터인데 지금 보면 다양한 시푸드가 있습니다.
추천 그대로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니 더 많은 전시작을 구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년 1,200명 이상의 예술가가 이 행사에 지원하지만 그중 불과 300명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고전풍에서 현대풍까지 그리고 전통적인 양식에서부터 특이한 스타일까지의 다양한 유리공예, 보석, 도자기, 금속공예 등의 재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에 이런 게 이렇게 하나 있으면 딱
들어서면서 진짜 매일매일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화창한 날씨와 다양한 예술 작품 덕에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를 마이애미 코코넛 그로브 아트 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은 가족 단위 방문도 가능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판매되고 있었지만 놀랍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많아 대체 뭘 사야 할지 정말 결정이 안 서더라고요.
I'm a mixed media artist myself. I love to work with textures and color.
저도 혼합 매체 예술가인데요. 다양한 텍스처와 색상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범한 재료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전 저에게 말을 거는 예술 작품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예술 작품을 사야 하냐고 물어보면 마음이 끌리는 걸 사라고 말합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 말이죠.
라이브 음악에서부터 맛있는 음식과 놀라운 예술 작품까지 페스티벌을 통해 마이애미 예술계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만난 예술가들에게 받은 영감과 즐거운 경험을 통해 다음 모험도 준비할 수 있었고요.
In Miami,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from different places and different countries.
마이애미는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인 것, 개성 넘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게 바로 마이애미죠.
남부 플로리다 연안에 위치한 키라고를 방문했습니다. 해외를 가지 않고도 열대섬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유명한 섬이죠. 모험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나가 키라고의 낚시 문화와 해양 생태계를 가까이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플로리다 군도 해양생물을 관찰하기에 최적인 돌핀 플러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 매트 선장님의 보트로 키라고만 깊은 곳으로 항해했습니다.
Well, Solji, we're going to try to catch a couple of snapper here. I'll make a cast and show you what we're doing.
지금부터 도미를 잡아볼게요. 제가 캐스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차트리우스 지그 헤드에 작은 세월을 달아 미끼로 사용할 겁니다. 차트리우스를 사용하게만 하면 어떤 색이든 괜찮아요. 이제 낚싯대를 잡고 릴을 돌려 줄을 감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줄을 던져서 뭐가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낚싯대를 다루기가 쉽진 않았지만 꼭 한 마리를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Here in the Keys, restaurants feature something called hook and cook. So you come out.
이곳 키스에서는 식당에서 hook and cook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 깨끗하게 손질하고 포장을 한 다음 지역 레스토랑에 가지고 가면 1년 365일 언제라도 레스토랑 셰프가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맛있게 요리해 주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키스로 낚시를 하러 온답니다. 플로리다 베이에 오면 언제든지 저 앞에 보이는 에버글레이드 국립공원이나 주변의 낮은 물가에서 낚시를 할 수 있죠. 아니면 당일치기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돛새치나 참치도 잡을 수 있고 마히만이나 만세기로 불리는 알록달록한 산호초 물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어도 잡을 수 있고요. 검정 지느러미 상어나 황소상어, 레몬상어도 있죠. 또 귀상어나 뱀상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베이의 에버글레이드 국립공원과 멕시코 만 주변에서 요즘 어슬렁대고 있는 백상아리 두 마리도 있어요.
매트 선장님에 따르면 플로리다 군도는 지역적 위치와 열대 기후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해양 생물종이 안식처가 됐다고 해요. 발 아래 헤엄치는 수많은 물고기를 보며 한 마리 정도는 쉽게 잡겠다 확신했지만 점점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There you go, reel, reel. There you go, soldier. Yes. Come on.
한 마리 걸린 것 같네요. 감아 올려 보세요. 잡았어요. 이제 그만 감아도 됩니다. 해냈군요. 그런데 아주 작은 물고기네요. 언젠가 이 녀석도 크게 자랄 거예요.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 녀석은 놔줄게요.
키라고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더 경험해보고자 패들보트를 타게 됐는데요. 이곳에 가끔 백상어가 출몰한다는 선장님의 경고에 혹여나 제가 잘못되어서 상어밥이 되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물고기와 해양식물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따뜻한 키라고 바다를 헤엄쳐 스노클링도 해보았는데요. 직접 바다 안을 들여다보며 키라고의 해양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키라고 탐험 중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해양동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돌고래였습니다. 가이드의 도움으로 자연 서식지에 사는 야생 돌고래를 보길 고대했었는데요. 볼 수 있었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저 물속에서 떠오르는 지느러미라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기 위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All right, gang. Well, welcome aboard. My name is Brandon Paquin. We're out here now. I work for Dolphins Plus Marine Mammal Responder.
배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전 브랜튼 파킨이라고 해요. 전 돌고래와 해양 포유류 구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돌고래와 고래를 구조하는 일을 하는 정부 허가단체입니다. 저희는 맷 벨린저 선장님처럼 바다로 나가서 돌고래를 찾는 일도 하죠. 그리고 카메라로 돌고래 등지느러미의 사진을 찍습니다. 돌고래에겐 그게 지문과 같거든요.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이 지역 내의 동물 개체수도 파악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동물이 사는지도 파악합니다. 동물마다 서식 지역이 다르니까요. 돌고래는 생리학적으로 인간과 아주 흡사해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 망망대에서 과연 돌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And we're trying to get eyes on them again here. They'll pop out right dead ahead, Captain.
이곳에서 돌고래를 찾고 있어요. 선장님, 저 앞에 보여요. 11시 방향 180m 전방에. 계속 보고 있으면 튀어나올 거예요. 방금 나왔어요.
브랜든 말이 맞았습니다. 눈앞에 진짜 돌고래가 나타났어요.
With the dolphins here, the dolphins are so intelligent that based on their environment,
돌고래는 아주 똑똑해서 주변 환경과 지역 내 먹이에 따라 그 지역에 맞는 고유의 전략과 낚시 방법을 개발한답니다. 지금은 돌고래들이 방파제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막다른 길로 몰아서 사냥을 하고 있군요. 돌고래는 기회주의적인 포식자이기 때문에 낮 동안에 이동을 하면서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다가 먹잇감을 잡습니다.
Oh, dude, look, look, here she goes. She's pushing. Keep your camera right on that seawall.
오, 저기 가네요. 저쪽 방파제를 계속 찍으세요.
I'm so lucky to have one of those jobs where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돌고래를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야생 돌고래를 처음 보는 사람들과 똑같이요. 천직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키라고에서 수상 액티비티와 관광을 즐기려면 배를 빌리는 게 최상의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의 시간은 놀라운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국의 열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도시를 경험해보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마이애미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약 1,6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제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날씨, 그리고 그 이상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지요. 마이애미 사우스비치의 새하얀 모래사장에서 요가를 했으며 코코넛 그로브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마이애미 예술계와 문화를 경험했고 키라고에서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키라고 최고의 야외 활동도 경험해볼 수 있었죠. 플로리다에서 보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미국의 남동부 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뭔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어린 두 딸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넌 이효주 씨. 먼저 탈북한 시댁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태국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탈북이었기 때문에 이효주 씨는 초기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애들 때문에 왔는데 완전 너무 다른 체제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 틀리다고 말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 세상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중국에서 조금 살았다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한계도 없은 거죠. 모든 거가 다 생소하고 완전 이게 다른 세상이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왔는데 애들 교육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학교 문화도 다니면서 샘한테 찾아가는 게 북한에서는 진짜 열성 학부모고 우리 자식 잘 맡깁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찾아갔는데 선생님 표정이 되게 이상했고 뭐 왜 오나 이런 느낌 그래서 이상하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교사였던 이효주 씨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직접 학교에 찾아갔지만 북한과는 다른 한국 문화에 당황했다고 하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하나원에서부터 더 빨리 한국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하나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케어해주는데 하나원 내에 있는 그 학교에서 우리 딸들이 선생님을 막 이렇게 가깝게 막 이모처럼 대하는 거 보고 제가 하나원 내에서 우리 딸들한테 혼내키게 됐거든요. 어디 세상에 감히 선생님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징징거리고 근데 애들은 진짜 빨리 학교에서 한 석 달 있었잖아요 100% 말도 한국말 오리지널 애들처럼 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당황했죠
빨리 적응한 아이들과는 다르게 이효주 씨는 다른 문화와 또 언어의 벽에 어려움을 느꼈죠
학교도 가정통신문부터 말도 읽히지 않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들었죠 저는 그냥 거의 모르는 부류에 속했죠. 교사였잖아요. 한류 영상물이란 보면 애들 지적질하고 혹시 잘못 걸리면 진짜 잡혀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일단 내부적으로 딱지가 붙으면 정말 좋은 데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서전은 학급 담임들은 쭉 6년 동안 고정 담임 연임제거든요. 근데 반가 저희 우리 서전은 매해마다 학생들이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하는 애들은 또 그런 데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저는 하지 말란 건 안 하는 이런 스타일이라 그럼 답답하지요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답답하네 이거 최근에 더 느낍니다 더 느끼고 있어요
2011년 그녀가 처음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은 음식점 서빙 일이었는데요
아 처음에는 감자탕집이었어요 거기 들어와서 식당 서빙을 했었는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런 일 못 해봤거든요. 이게 저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봤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뭐 현란하게 확 이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대로 그냥 먹고 살만 했고 또 딸 자식 다섯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아코디언 가르쳐주면서 저한테 모든 사랑을 거의 진짜 다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뭐 양동이 같은 걸 지면 안 된다고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한 3학년까지는 4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이 안 나와서 그까지 물을 길러 올리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나는 물을 안 깊게 했거든요. 손이 굳어진다고. 그래서 그 다음 또 나중에 또 우리 2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2층까지도 저는 안 길게 했거든요. 예, 아무튼 이렇게 고생을 못 해봤는데 감자탕집이 웬 말이에요.
북한에서 17년 동안 교직 생활만 해온 이효주 씨. 식당에서 이 손님을 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죠.
들어갔는데 세상에 말이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인사만 받았는데 쇼빙이란 게 나는 세상에 계속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표정도 안 되고 아마 내가 왜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고생했을 거예요. 속 달도 뭐지? 한 달 반 정도 했나? 그렇게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고 웃는 것도 힘들고 웃음이 우선 안 나왔고요. 웃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효주 씨. 이후 하나원 동기였던 한 언니의 권유로 예술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코디언 강사 탈북민 이효주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웬만한 국가 인구 규모에 맞먹는 주답게 고등 공교육 시스템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UC 어바인 또는 UCI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교는 바로 이 캘리포니아주 고등 공교육 시스템에 속한 공립학교입니다. UC 어바인은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시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은 1965년에 설립됐습니다. UC 버클리, UCLA 같은 UC 계열 10개 학교 중에서는 아홉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데요. 당시 어바인사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650에이커의 부지를 단돈 1달러를 받고 기증한 걸 기려서 학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후 어바인사와 학교 측의 노력으로 1971년 캠퍼스 주변 시가지가 어바인시로 공식 선포됐죠. UC 계열 10개 학교는 모두 이 지명을 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UC 어바인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학교가 먼저 세워진 후에 어바인이라는 계획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We are UCI.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UCI has been a vital part of our community. And this community has been a vital part of UCI. Together, we share a heritage of achievement and opportunity.
그러다 보니까 UC 어바인과 어바인시는 50여 년간 함께 성장, 발전하고 유산을 공유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어바인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한인들의 정치 역량이 특히 눈에 띄는 곳인데요. 좋은 날씨, 또 깨끗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UC 어바인은 캠퍼스 안에 공원이 있고요. 그 주위를 강의실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라서 학생들은 늘 공원을 산책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해변이 있어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바다의 풍광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유시 어바인은 50년 조금 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주립대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매년 선정하는 미국의 공립대학교 10위권에 UC 버클리, UCLA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제 전문지 머니가 미국의 4년제 대학 2천여 곳을 평가 선정한 이 학비 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위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서 해마다 UC 어바인의 입학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UC 어바인 학부 지원자는 무려 1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입학 허가율은 약 27%였고요. 9,200명 가까운 학생이 최종 입학했습니다. 현재 UC 어바인은 학부와 일반 대학원 합쳐서 3만 6천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UC 어바인에 잘 맞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UC 어바인 학부 입학처 홍보과장 브라이언 주 씨 도움 말 들어보시죠.
Culture is, I would say, the closest is we're quirky nerds. Students here are smart.
네, 유시 어바인의 학풍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삐걱대는 범생이라는 겁니다. 유시 어바인 학생들은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의욕적인데요. 하지만 그냥 공부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독특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즐길 줄도 안다는 거죠. 이 남학생은 49%, 여학생은 51%로 여학생 비율이 아주 조금 높고요. 85% 정도가 유색인종 학생들입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35%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중남미계가 25% 정도, 백인 학생이 1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은 18명당 1명꼴입니다. 유시어바인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로 학생의 다양성과 함께 학문의 다양성도 꼽히고 있습니다.
We're able to address a lot of different disciplines on campus and not just offer them, but actually.
네, 유시어바인은 매우 다양한 학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브라이언 주씨는 소개하는데요. 특히 단순히 다양한 학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자원과 또 실속 있는 교과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유시어바인은 80여 개의 전공과 70여 개의 부전공이 개설돼 있습니다. 유시어바인 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활동도 즐깁니다. 유시어바인에는 500개가 넘는 동아리가 있어서 학생들은 적성과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식견을 넓혀갑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 해외로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토론회를 이끌면서 지도력을 길러갈 수도 있고요. 물론 다방면의 연구 활동도 가능합니다. 보통 규모가 큰 대학의 단점으로 교수와 접촉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자주 꼽히는데요. 유시어바인은 학부생의 약 80%가 교수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 브라이언 주 씨는 소개하네요. 유시어바인의 또 하나 자랑거리는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란 쉽게 말해서 컴퓨터 게임인데요. 미국의 명문대학에는 대부분 그 학교를 대표하는 스포츠 팀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시어바인도 농구팀, 배구팀, 야구팀 같은 스포츠 팀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어지간한 규모의 대학이라면 다 있는 미식축구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독특하게도 e스포츠라는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e스포츠를 위한 거대한 체육관까지 다 있죠.
We've been able to really create the first tier one research school to have an e-sports program.
상위권 종합대학들 가운데서는 UC 어바인이 최초로 e-스포츠 과정을 개설한 학교라는 브라이언 주씨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느 대학들이 농구나 미식축구팀 등 뛰어난 체육 전공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e-스포츠팀 학생들이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흔히 컴퓨터 게임과 공부는 상극이라는 선입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죠.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이런 모습은 UC 어바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스포츠가 아닌 e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육성하는 학교. 브라이언 주 씨는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시어바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풍은 유시어바인의 상징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대학이 학교를 나타내는 상징, 마스코트를 갖고 있죠. 유시어바인의 마스코트는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개미핥기입니다. 사실 개미핥기는 귀엽거나 친근한 모양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유시어바인 설립 초기 학교 측은 마스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4개의 후보를 내놨는데요. 많은 학생이 후보군에도 없던 개미핥기를 적어내는 바람에 개미핥기가 이 학교의 상징이 됐다고 하네요.
It's a really unique mascot. No other university in the nation, probably the world, has an anteater as a mascot.
전 세계 어느 대학도 개미핥기를 마스코트로 쓰는 곳은 없을 거라는 거죠. 브라이언 주 씨는 독특한 마스코트인 개미핥기에는 UC 어바인의 정체성이 스며 있다고 말합니다.
As anteaters, different is in our DNA. And different.
개미핥기들인 유시어바인 학생들의 유전자에는 다름, 독특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함, 다른 것들이 세상을 다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유시어바인님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여성 주인공은 여성 마라토너 두 명인데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각각 신기록을 세운 여성들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세계 신기록이고요. 두 번째 선수는 미국 신기록 보유자인데요. 도성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문입니다.
네. 바로 지난달에요. 이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이 있고요. 네. 영국의 런던 마라톤, 일본 도쿄,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까지를 포함합니다.
네.
지난 10월 13일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여자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는데요. 이게 또 초인적인 기록이어서 화제입니다.
네. 뭐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초인적이라고
그럼요.
했을 텐데요.
인간을 초월한 거죠.
그렇죠. 100m 달리기도요. 9초 한 초반대까지를 사람의 한계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마라토너 우사인 볼트 선수가 9.58초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9초 초반대라는 말은요. 인간의 그 생리학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9초를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9초보다 더 빨리 뛴다면 장기적으로 심장과 근육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단거리 달리기는 장거리 달리기와는 아주 다르겠지만요.
네.
마라톤의 경우는 남자 선수의 한계는 1시간 58분 5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록은 2시간 35초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시카고 마라톤에서 케냐의 켈빈 킵툼 선수가 세운 세계 기록인데요.
네.
비공식 실험에서는 이 한계점에 이른 선수도 있습니다만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는 코스하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열렸던 이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마라톤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생리학적인 한계를 다시 얘기하는데요. 여자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05분 31초가 한계입니다.
네.
현실적인 한계는 2시간 10분이고요.
아.
그런데 지난달 시카고 마라톤에서는 케냐의 여자 마라톤 선수가 2시간 9분 56초를 기록하면서 2시간 10분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자,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올해 30살의 아프리카 국가 케냐 선수 루스 체푼게티 선수입니다.
네.
체푼게티 선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던 선수인데요. 201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았고요.
네.
2021년에는 하프 마라톤 세계 기록 세운 바 있습니다.
네.
그때 기록이 1시간 4분 2초인데요.
네.
이 기록은 나중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특히 시카고 마라톤과 인연이 있었는지 2021년, 2022년 그리고 이번에 2024년에 우승하면서 명실상부한 마라톤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자 10월 13일 열렸던 시카고 마라톤 대회 당일 경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카고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했던 선수라서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무려 5만 명이 참여했고요.
이번
마라톤 대회가 그 시카고 마라톤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자 수,
네.
또 가장 많은 완주자가 나온 대회여서 그 자체로도 기록적이었습니다.
네.
자, 주인공 체푼게티 선수. 출발 첫 5km를 15분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뛰어난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더니 1시간 4분 16초 만에 마라톤 중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 기록은 미국 내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마라토너가 기록한 가장 빠른 하프 마라톤 기록입니다.
네.
하지만 체푼게티 선수는 후반부 들어가면서 좀 불규칙한 그런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점까지 온 힘을 다해서 버텨내면서 2시간 09분대라는 기록을 세운 첫 여성 마라톤 주자가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수투메 케베데 선수. 이 선수보다 무려 7분 이상이나 빨랐습니다.
와, 7분 차이라면 엄청난 건 아닌가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네. 지금 이 기록이면은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한 5분 만에 뛴 셈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100m도. 자, 그럼 개인 기록으로 봤을 때 이전 기록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 본인의 종전 최고 기록보다 4분 22초나 빨랐습니다.
네.
아, 올해 세운 신기록은 지난해 에티오피아 선수가 역시 6대 마라톤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이 세계 기록 2시간 11분 53초도 깬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신기록 소식을요. 세계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약간의 논란도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도핑 의혹이 다시 나온 겁니다.
아.
이 도핑이라는 게 경기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그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흥분제,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루스 차핑게티 선수의 대리인,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기와 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네.
이전에 도핑 사건에 연루된 선수를 관리했던 경력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이 대리인이 관리하는 차핑게티 선수도 약물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궁금증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왔던 겁니다.
네.
실제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육상 전문 매체인 시티어스 매그가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체프게티 선수한테 최근에 케냐 선수들이 도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록이 지나치게 좋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기록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이 질문에 체푼게티 선수는 사람들은 뭐든 말할 수 있는 거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당시 통역은 준비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약물 검사를 진행했을 텐데요.
예. 시카고 마라톤 같은 큰 대회는 경기 전후로 약물 검사를 합니다.
네.
결과는 뭐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런 의구심은 있지만 이 체프게티 선수는 워낙 뛰어난 선수라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현재는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선수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이번에 초인적인 기록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훈련 방식도 있고요. 영양 공급 적인 부분 그리고 그 카본 플레이트 신발 같은 기술적인 발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후문으로는요. 이번 대회 1위와 2위 선수가 각각 다른 그 미국 스포츠 용품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그 회사의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네.
이 체푼게티 선수가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해당 회사 제품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요. 체푼게티 선수를 후원한 회사가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루스 체푼게티 선수 소감도 들어봐야죠.
예. 경기 후에 NBC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이런 승리와 세계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대회 남녀 우승자는요. 각각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는데요. 신기록을 세울 때 5만 달러를 더 받습니다.
아, 두 배를 주지. 왜 5만 달러만 줄까요? 그럼 체푼게티 선수는 시카고 대회로 15만 달러 상금을 얻게 됐네요.
네.
그런데요. 여자 마라톤 역사가 길지 않죠.
맞습니다. 여자 마라톤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1971년에 호주 출신의 에이드리안 빔스 선수가 처음으로 여성 최초로 3시간 미만 기록, 그러니까 2시간 46분 30초를 세웠습니다.
네.
그 후에 197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참가가 허용됩니다.
네.
1973년 서독의 발드니엘에서 처음으로 여성 전용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느 올림픽에서 처음 여자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까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네.
여성 장거리 종목에 대한 인식을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요.
네.
그 역대 눈에 띄는 여자 마라톤 선수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2003년에 여자 마라톤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폴라 레드클리프 선수는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15분 25초에 결승선을 통과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 케냐의 브리지드 코스케이 선수가 이를 2시간 14분 4초로 단축했고요. 지난해 에티오피아의 티그스트 아세파 선수 2시간 11분 53초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루스 체푼게티 선수가 시카고 마라톤에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깨게 됩니다.
네. 자, 이번 기록은 이 초인간적인 기록은 또 언제 또 누가 또 과연 깨질까 궁금하네요.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미국 여자 선수 기록은 어땠을까요?
네.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기대를 많이 받았던 미국 여성 엘리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고전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키에라 다마토 선수가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발바닥 통증이 커서 15k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엠마 베이츠, 사라 홀, 베츠 사이나 선수도 후반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수학교사 수잔나 설리번 선수가 2분 21초 56의 기록으로 이번 대회에 미국 여자 선수로서는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우면서 여자 선수 순위 7위에 올랐고요.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린지 플래너건 선수 2시간 23분 31초로 9위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여자 선수 두 명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네요.
네.
네. 자, 그럼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던 미국 여자 주자 누굴까요? 뭐 오늘 히스토리 메이커 두 번째 사실 주인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2022년 시카고 마라톤 대회입니다. 미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던 에밀리 시슨 선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시슨 선수는 2시간 18분 29초로 42.19km 풀마라톤을 완주했는데요.
네.
2022년 마라톤이 이 풀마라톤으로서 세 번째 경주였다고 합니다. 같은 해 5월에 인디애나폴리스 하프마라톤에서도 미국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요. 당시 시슨 선수는 경기 중에 페이스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속도를 따르라는 지시만 받았고요. 결승선을 거의 다 왔을 때야 자신의 기록이 얼마나 됐는지 될지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게요. 육상 경기에서 그 선수들의 기록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주자를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들을 얘기합니다.
네.
선두권 선수들의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출발부터 한 30km까지 달리다가 뒤로 빠집니다. 어쨌거나 시슨 선수는 세계 기록 역대 22번째로 빠른 여성 마라토너가 됐습니다.
네. 자, 에밀리 시슨 선수 어떤 사람인가요?
네. 시슨 선수 올해 33살이고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난 미국인 백인 여성입니다.
네.
시슨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달리기 종목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미주리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위스콘신 대학교로 입학했다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학교까지 옮기면서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네.
전미 대학체육협회 NCAA의 5,000m 실내 및 실외 챔피언으로 활약하면서 NCAA 타이틀을 차지하는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네.
대학 졸업 후에는 스포츠 회사 뉴밸런스와 계약하면서 프로 선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주요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019년에 런던 마라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2시간 23분 8초의 기록으로 6위를 차지했고요.
네.
시슨 선수는 두 번의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만 미터에 출전해서 10위를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하프마라톤 미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1시간 7분 11초였습니다.
네.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에도 미국 대표로 출전했는데 그때는 23위였습니다.
네. 도성민 씨는 풀마라톤 완주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뛰죠?
저희는 풀마라톤이 아니라 몇 미터가 최장거리냐를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요. 히스토리 메이커로 두 명의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주자, 거기다가 초인적인 기록을 세운 케냐 선수, 또 미국인 선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성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프 마라톤을 먼저 한번 뛰어볼까요?
하프에 하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 안건에 대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27분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17분부터 국회 본회의 표결이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전원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명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별법 포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다라 대부분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반군은 다라 일대 90% 이상을 장악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정부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군 검문소를 공격한 후 다라와 스웨이다 지역에 주둔하던 부대를 재배치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최근 북부 알레포와 중부 하마를 점령한 데 이어 다마스쿠스로 연결되는 요충지 홈스를 목표로 진격 중이며 반군은 다마스쿠스에 주둔한 정부군을 남북에서 포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홈스 지역의 반군 거점에 로켓 포격과 공습을 가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덴마크로부터 F-16 전투기의 두 번째 인도분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생명을 지키는 리더십의 훌륭한 사례로 덴마크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가 지난해 제공한 첫 번째 F-16 전투기 인도분 6대가 이미 실전 배치돼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과 주요 시설을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모든 파트너가 이처럼 신속하고 단결력 있게 행동했다면 러시아의 공격은 벌써 차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총 19대의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지난 9월 트로에스 룬드 폴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두 번째 인도분을 올해 말까지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한국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2표로 102표로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표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 국회 야당이 주도해 발의된 해당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이번 재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더불어민주당 170명 등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특검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이 담겨 있습니다.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